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5메가와트급 원자로에서 사용 후 나온 핵연료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빼내 식힌 뒤 재처리 시설로 옮기는 작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아마노유키아 사무총장이 북한이 영변에서 재처리 시설을 다시 가동했을 수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뒤 나왔습니다. 아마노 총장에 이어 국무부 고위관리도 북한이 영변에서 핵무기용 원료를 얻기 위한 재처리를 다시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따른 긴장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재처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군 전투기가 동중국해 상공을 비행하던 미군 정찰기에 또다시 위험한 근접비행을 벌였다고 미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에서 공중방해작전에 나선 중국 전투기 두 대 가운데 한 대가 어제 미 공군 RC-135 정찰기에 과도한 근접비행을 실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이는 부적절한 비행 사례로 보인다며 매우 도발적이고 불안한 비행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중국 인근 상공에서 미 정찰기를 추적하며 방해 활동을 벌인 것은 최근 들어 두 번째입니다. 한편 중국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겠다면서도 미국 측이 또다시 의도적으로 사건을 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접경 지역에 새로운 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자사 기자가 우크라이나에서 50km 떨어진 러시아 국경 도시 클린치에서 이동식 군 야영지와 대규모 군 병력, 군 차량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유럽 동부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이곳의 파병 규모를 증강한 데 대응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세계은행이 전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어제 발표한 2016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당초 2.9%에서 2.4%로 또 내년 성장률은 3.1%에서 2.8%로 각각 낮췄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주요 선진국의 경제 성장을 낙관했던 세계은행이 5개월 만에 이 같은 분석을 철회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 1월에 2.2%에서 1.7%로 내년에는 2.1%에서 1.9%로 각각 하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올해 예상 성장률도 종전의 2.7%에서 1.9%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중국의 올해와 내년 예상 성장률은 6.7%와 6.5%로 지난 1월 전망과 같았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불법 이민자들이 단지 국경을 무단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구속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어제 판결에서 유럽의 규정은 비유럽 출신 이민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거나 이미 추방 절차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여권 없이 국경을 통과했다고 해서 구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3년 벨기에에서 영국으로 이동하던 아프리카 가나 국적 여성 셀리나 아품 씨 사건에 대한 결정으로 나왔습니다. 터키의 한 경찰서 부근에서 오늘 차량 폭탄이 터져 경찰관 한 명과 민간인 두 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고 비날리 일드림 터키 총리가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쿠르드족이 주로 거주하는 터키 남동부 미디아트 마을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곳은 시리아 국경과도 가까운 곳입니다. 일드림 총리는 이번 공격이 쿠르드 반군들의 소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8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무모하고 충동적인 성격이어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터넷 접속 속도가 전 세계에서 134위에 머물렀습니다. 인터넷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는 한국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 북한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확인했습니다. 플루토늄은 핵무기를 만드는 원료죠. 최근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했음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고 미 정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익명의 국무부 고위관리는 7일 영국 로이터통신에 북한이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꺼내 식힌 뒤 재처리 시설로 옮기는 작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위해 재처리 시설을 재가동했을 수 있다는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의 전날 발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위성 사진 자료 등을 근거로 원자로 활동과 농축시설 확장, 플루토늄 재처리와 관련한 활동 자료 등이 이를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고위관리는 이런 정황이 보인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위성사진이나 첩보를 통해 내린 결론인지 혹은 북한이 이런 절차를 거쳐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북한이 과거에는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을 위한 주요 요소들을 외국에서 들여왔었는데 최근에는 플루토늄 재처리를 재개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외부에서 얻고 있다는 조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는 지난주 영변의 방사화학 실험실에서 5월 한 달 동안 두 차례 연기가 분출되는 모습이 위성에 포착됐다며 재처리 활동을 시작 또는 준비 중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07년 영변 원자로를 폐쇄했다가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재가동을 선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는 국무부 고위관리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은 지역과 국제사회 동반국들 그리고 국제기구들과 함께 행동을 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리 아브라모이츠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어제 VOA에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지난 2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 가능성을 언급한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의 발언을 참조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영변 핵단지에서 수주에서 수개월 내에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브라모이츠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의 수사와 행동을 매우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대신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관련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8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처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재처리 활동에 돌입했느냐는 질문에는 정보사항이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도 8일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재처리 활동을 재개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관련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냐는 질문을 받고 개별적인 구체적인 정보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미국과 한국과 확실하게 연대해가면서 긴장감을 갖고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로이터통신은 7일 북한이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꺼내 식힌 뒤 재처리 시설로 옮기는 작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익명의 미 국무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위해 재처리 시설을 재가동했을 수 있다는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의 하루 전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6자회담의 2.13 합의와 13 합의에 따라 지난 2007년 흑연 감속로인 5메가와트 원자로를 폐쇄하고 봉인한 뒤 이듬해 6월 냉각탑까지 폭파했습니다. 그러나 핵무장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이른바 병진 노선을 채택한 직후인 2013년 4월 5메가와트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얻는 방법은 우라늄을 농축시키는 방법과 더불어 핵무기 원료물질을 얻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영변의 5메가와트급 원자로가 완전히 가동되면 북한은 이 원자로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해마다 핵무기 2개 분량에 해당하는 약 6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무모하고 충동적인 성격이어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장관이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자와 북한의 무기 체계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어리고 무모한 데다 충동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거의 없이 27살에 권력에 오른 데다 너무 어리고 경험도 거의 없어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한 장관은 특히 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며 올해 관련 실험을 빈번하게 한 건 북한의 기존 행태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8년 재임 기간 중 18차례 실시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김정은 위원장은 불과 4년 사이 25차례나 실시했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자로서 경험이 적고 성격이 급해 무모한 짓을 할 수 있다는 평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나왔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 등 미국의 정보와 국방당국자들은 과거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김정은이 예측하기 힘든 인물로 노련한 인민군 장성들의 조언을 제대로 듣는지조차 알 수 없어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가장 최근엔 지난 1998년 미국으로 망명한 이모 고용숙이 지난달 미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84년생인 김 위원장이 어려서부터 성미가 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했다고 밝혔었습니다. 고용숙은 조카인 김정은이 놀기만 하고 공부를 안 한다고 어머니 고용이가 야단치자 단식투쟁까지 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한민구 한국국방장관은 CNN 방송에 이런 김 위원장의 성격들이 북한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관리들은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사용 등 심각한 도발을 할 경우 미한 연합군의 강력한 대응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는 시간 문제지만 한반도가 인구 밀집 지역이라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와 핵탄두 장착 능력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약하다며 하지만 시험을 통해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계속 핵기술 소형화의 진전을 보이면 포탄이나 핵취뢰 같은 다른 방식으로 이를 운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 역시 북한을 핵국가로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의 대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군사적 측면에서 사드는 한국 방어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종말 단계에서만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제한적 역량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드가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사드는 상승과 중간, 종말 단계는 물론 대기권 안팎에서 모두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첨단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가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이런 우려에 대해 사드가 배치될 경우 전문가와 기술자들의 참관을 허용해 사드의 구체적인 기술 체계를 보고 스스로 판단토록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촉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소형 무기 거래 투명성은 전 세계 최악이라고 스위스의 한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관련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전 세계 소형 무기 거래에서 투명성이 최악인 나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됐습니다. 스위스의 국제무기조사기관인 스몰 암스 서베이는 6일 발표한 2016 소형 무기 이전과 투명성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There are Iran, North Korea, Saudi Arabia and the UAE. As you note from this list, it's several countries in the
스몰 암스 서베이의 에릭 버먼 국장은 이날 보고서 발표를 위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 4개 나라가 소형 무기 거래 투명성이 가장 낮은 나라로 25점 만점에 0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총 7개 분야에서 43개 항목에 대해 최고 25점에서 최하 0점까지 나라별로 점수를 매겨 거래 투명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범원 국장은 북한 등 4개 나라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형 무기 거래 실태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적어도 1년간 소형 무기와 부품, 탄약 등을 1천만 달러 이상 수출한 적이 있는 49개 나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 앞서 이 단체가 2012년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0점을 받아 52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소형 무기 거래 투명성이 가장 낮은 나라로 기록됐었습니다. 한편 올해 보고서에서 소형 무기 거래에서 투명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독일과 영국이 꼽혔고 네덜란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15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29위, 중국은 41위를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3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기 위해 한국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했습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한 당국은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마철이 오기 전에 기계 설비 점검과 보존 대책 수립을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난 5월 27일 발표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종합지원 대책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없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합의서를 무효로 하고 한국 측 자산의 일방적인 청산을 선언한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은 적절치 않다며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이 지난달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전달보다 17% 감소했습니다. 지원을 받은 취약계층 수도 목표의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7일 BOA에 지난달 북한 취약계층 62만 4천여 명에게 1,610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사무소의 실케버 대변인은 이날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기간 고아원과 타가소, 소아병동 내 어린이 49만여 명과 임산부와 수유모 13만 4천여 명에게 혼합 영양 강화 식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취약계층 한 명이 세계식량계획으로부터 지원받은 식량은 하루 평균 83g에 그친 것입니다. 이는 지난 4월 64만여 명에게 1,960톤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17%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히 이는 매달 100만여 명의 취약계층에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세계식량계획의 목표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 대변인실은 VOA 보낸 이메일에서 매달 취약계층 100만여 명에게 5,400톤의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금 부족으로 목표 대상의 60% 수준밖에 식량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량계획은 당초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목표액으로 1억 9,500만 달러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현재 모금액은 절반 수준인 9,9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오는 7월부터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2년 6개월 동안 새로운 영양지원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8개도 60개 시군에서 새 영양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1억 2,6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의 인터넷 속도가 전 세계 134위에 머물렀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는 한국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북한과 한국의 정보 격차도 그만큼 크다는 얘기겠죠.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인터넷 평균 접속 속도가 2.0Mbps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아카마이가 발표한 2015년 4분기 인터넷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인터넷 접속 속도는 전 세계 평균 속도인 5.6Mbps의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2.0Mbps는 1초당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약 0.24MB라는 의미로 간단한 인터넷 서핑이나 이메일 전송 등은 가능하지만 화질이 좋은 영화나 드라마를 인터넷으로 감상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속도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인터넷 선진국에선 50Mbps나 100Mbps와 같은 빠른 인터넷 속도를 내세운 인터넷 회사들의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미디어 비율이 높아지면서 각 가정마다 인터넷 속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70여 개국 중 134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는 26.7Mbps를 기록한 한국이었으며 이어 스웨덴 19.1Mbps, 노르웨이 18.8Mbps, 일본 17.4Mbps 순이었습니다. 상위권에 속한 이들 나라들은 북한보다 8배에서 최대 13배까지 빠른 속도를 나타냈습니다. 그 외 미국은 14.2Mbps로 평균보다 3배에 가까운 빠른 속도를 보였으며 러시아도 11.6Mbps에 달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4.1Mbps로 전 세계 평균보단 낮았지만 북한보다는 2배가량 높았습니다. 북한보다 인터넷 속도가 느린 나라는 쿠바와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볼리비아, 네팔, 동티모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아프리카와 중동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세네갈과 잠비아 등 26개 나라가 0.5에서 2Mbps 속도로 북한의 인터넷 속도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동은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를 포함해 예멘과 레바논 등이 2.0Mbps 이하 속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아카마이는 이번 조사에서 전 세계 인터넷 평균 속도가 지난해 3분기 대비 8.6%, 2014년과 비교했을 땐 23% 빨라졌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오늘 동해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이 남측 해상으로 넘어온 북한 어석 한 척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8일 새벽 3시 40분쯤 북한 어선 한 척이 강원도 고성군 동쪽 NLL 남측 해상에서 발견됐으며 오전 7시 10분쯤 NLL 북측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길이 8m, 무게 5톤가량인 이 목선엔 북한 어부 5명이 타고 있었으며 나흘 전 함경도에서 출항해 조업을 하던 중 배가 고장나면서 표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측 어선의 신고로 출동한 한국 해군은 북한 어부들이 남측으로의 망명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뒤 이들을 북쪽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70일 전투에 이어 6월부터 또다시 200일 전투 속도전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 어선들이 압박 속에 무리하게 조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70일 전투 기간이던 지난 3월 강풍 속에서 무리한 조업을 벌이다 침몰해 사망한 선원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했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선원들이 수산물 생산 계획을 활발히 수행했으며 70일 전투 기간에 풍랑으로 배가 침몰되는 상황 속에서도 수령 결사 옹위 정신을 높이 발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성공 사례를 만들어 북한 주민들을 독려하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8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70일 전투, 뭐 100일 전투, 150일 전투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으면서 그 관련된 성공 사례, 나름대로의 어떤 표창 사례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선전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이라고 보여지고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달 7일 당대회 사업총화 연설문에서 적극적으로 어로전을 벌여 물고기 대풍을 안고 와야 한다며 수산업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 회의를 열고 수산업 발전과 물고기 잡이를 독려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에만 평양의 매기장과 대동강 양어장, 군부대 산하 수산사업소 등 수산 관련 기관 15곳을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나라의 수산부문을 반드시 추켜세워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보내줌으로써 수산부문의 새 역사를 우리의 손으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빛나게 써나가자고 강조하셨습니다.
수산업은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수산물 생산 독려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의 설명입니다.
김정은이가 1년 6개월 전부터 강조한 게 뭐냐면 수산업 진흥을 통해서 인민들에게 충분한 단백질을 보급하고 그로 인해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그냥 배 타고 나서 잡아오면 되는 거니까 뭐 식량 환경이 나아진 바가 없기 때문에 1년 6개월 전에 말했던 그 수산업 진흥책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죠.
한국산업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지난해 북한의 실물과 산업 동향 평가 및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에서 가장 생산 활동이 활발했던 분야 중 하나는 농축수산업입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 최수영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 변화와 남북 경협 추진 전략 자료를 통해 북한의 농림어업이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낡은 어선은 물론 대북 제재로 인한 연료 부족 등으로 동해상에서의 조업권을 일부 중국 측에 넘기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조업권의 상당 부분을 중국 어선들에게 넘겼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고 실제로도 지금 동해 쪽에는 중국 어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국 어선이 북한 영해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돈을 받는 그런 형태로 자기들이 잡을 수 없으니까 이제.
이와 관련해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지난 2, 3년간 북한의 수산물 대외 거래량이 거의 없었다면서 현재는 수산업이 외화벌이로 활용된다기보단 북한 내부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최근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중국이나 러시아로의 수산물 수출길이 막힌 이유도 크다고 정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여자대학교에는 딱친구라는 동아리가 있는데요. 함께 모여서 통일을 주제로 토론하고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앞으로는 지역 탈북단체와 함께 탈북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활동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의 여대생들을 박은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언니, 우리 다음 주에는 오늘 한 통일 관련 내용을 이렇게 취합하고 정리를 해야 하니까 사진이랑
단짝의 북한말 딱 친구. 서로 뜻이 맞거나 손이 맞아 노상 함께 어울리는 동물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여자대학교에는 이 딱친구라는 이름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통일이 돼 북한에도 딱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염원을 담아 지은 이름인데요. 서울여자대학교 통일동아리 딱친구는 북한 인권과 통일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공부를 함께하고 있고 각종 강연이나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여자대학교 통일동아리 딱친구의 대표를 맡고 있는 4학년 유하영 학생입니다.
저희가 바롬3라는 활동을 하는데 창의적인 사회 문제 해결이 주제긴 한데 그걸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주제로 하고 활동도 본인들이 이제 설정을 해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통일 주제를 골라가지고 저희가 이제 각자 자발적인 활동을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자라는 취지로 이제 해온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교내나 이런데 그냥 인식조사할 때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다들 이제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준 것 같아요. 쭉 이제 약간 기수가 이제 내려가긴 할 텐데 그 저희가 일단 이번 활동 성공적으로 다 마치면 이런 저희의 노하우 같은 걸 잘 정리해서 다음 쪽을 이제 넘겨줄 생각이에요.
아직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4명의 학생이 활동하고 있는 작은 동아리지만 매주 만나 통일에 대해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통일부 안에 있는 그런 자료, 뭐 통일에 관한 이해나 북한에 대한 이해 그런 자료도 찾아볼 수도 있었고 그리고 각자 이제 자유롭게 스크랩 매주 하고 토의하면서 여러 정보도 이제 공유할 수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 통일 관련 신문기사와 자료들을 찾아 공부하다 보니 통일 문제가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통일에 대한 그런 염원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런 학회 같은 동아리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스터디 활동으로 신문 스크랩을 같이 하고서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일이 굉장히 무관심하고 그냥 그런 거를 이렇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에 가장 인상 깊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선거 전에 뉴스가 났어요. 뭐 이번에 그 선거 출마한 사람들 중에 통일 관련 정책을 한 사람이 11명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저희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아 이래도 과연 우리나라가 통일하는데 과연 통일은 할 수 있을까? 정작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정책 슬로건을 내걸면서 그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 개인적으로는 통일을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고 그냥 평화적으로 살면 된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통일에 대해서 민족사적 의의랑 저희가 요즘에 살기 힘든데 그런 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더 부흥할 수 있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었고 또 이산가족이 점점 가면 갈수록 신청자 수는 이렇게 줄어드는데 사망률이 정말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인도적 차원에서도 저희가 꼭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와서 동아리 활동을 사실 하고 싶었는데 이 통일에 관한 동아리를 들어올 것이라고 사실 상상은 못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들어와서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통일에 대해서 무지하고 좀 북한에 대해서 몰랐었던 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서 이렇게 세미나도 열고 신문 스크랩 같은 것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의 그 통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안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 자신에게도 약간 뿌듯한 점이 있고 앞으로도 사실은 지금은 저희끼리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지만 그 탈북민 친구들을 직접 만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같이 그냥 얘기하고 싶고 우선은 그냥 서로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점점 또 넓혀나가면서 탈북민 친구들을 만나는 거 우선은 그렇게 통일이 되는 거 그거를 제일 먼저의 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일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급 학교로 갈수록 통일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는 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통일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는데요. 딱친구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같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수학과의 김나영 학생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건 통일은 해야 한다, 도덕 시간에 그런 식으로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내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통일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좀 심각하면 혐오까지 가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고 저 또한 약간 그쪽에서 통일 교육을 받으면서 세미나 같은 걸 들으면서 이제 좋은 점이 굉장히 많고 내가 되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걸 알고서 이제 인식을 개편하고자 저희가 만든 그 모임이 딱친구거든요.
딱친구는 앞으로 통일 문제에 대한 공부와 토의에 그치지 않고 직접 지역사회로 나가 탈북민들을 만나고 통일운동을 이어나갈 계획인데요. 학교가 위치한 노원구 지역의 탈북 관련 단체와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정보보호학과에 재학 중인 이지연 학생입니다.
아, 저희 학교가 있는 곳이 되게 탈북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있는 단체들하고 협업해서 교육활동을 나가거나 이럴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분쟁 수역 3,000m 깊이의 유인 해저 기지를 건설한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예. 소식 자세히 알아보고요. 미국과 인도가 군사 방위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또 근대 올림픽 120년 역사상 최초로 다양한 국적의 난민들로 구성된 난민 대표팀이 출전하는데요.
네.
이 팀을 둘러싼 다양한 얘기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국 민주당의 대선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어제 이 6개 주에서 실시된 경선에서 대부분 승리하면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예.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돼서 중국이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유인 해저 기지를 건설을 하기로 했다고요?
네. 중국 과학기술부 발표에 따르면은요. 중국이 이 남중국해 해저 3,000m 지점에 우주 기지에 견줄 만한 첨단 기술을 갖춘 유인 탐사 시설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예.
정확한 지점은 명시되지 않았는데요. 중국이 이 유인 해저 기지를 통해서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탐사하고 해양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곳에 기지를 만들어서 연구원들도 상주시키고 뭐 이러겠다.
네.
뭐 영유권을 좀 더 강화하겠다. 실질적인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이 언제부터 진행된 겁니까?
예, 중국 정부가 이 전국인민대회 전인대를 통해서 지난 2월 말부터 남중국해 해저기지 건설 계획을 구체화했는데요.
예.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시기에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심해 해저구역 자원탐사개발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예.
미국이 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 전함을 파견해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한 바로 직후입니다.
예. 그렇다면 혹시 해저 기지의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개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 중국 정부가 지난 2013년 말에 용궁이라는 이름의 이 해저 탐사 기지 건설 장기 계획을 입안했는데요.
네.
해저 2,500m에서 50명이 동시에 최대 2개월까지 머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예.
가로 22m, 세로 7m, 높이 8m, 또 무게 한 250톤 규모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이 설계는 중국의 첨단 유인 잠수정인 자오룽호에 활용된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되어 왔고요.
네.
이 계획이 최근 입법화를 통해서 구체화되면서 해저 3,000m 지점에 설치하는 것으로 규모가 커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예. 저희들이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주변 국가 또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중국이 이곳에서 에너지 자원 탐사를 하는 해양 연구 목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혹시 군사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 부분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와 관련해서 중국의 국책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아시아태평양세계전략연구원의 슈리핑 연구원이 한 말을 보면은요.
예.
우리가 해저 정거장을 건설하는 것은 어떤 나라도 겨냥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평화적인 목적을 강조하면서도 일부 군사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여지를 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실제로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군사적으로 최근 들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네.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하고 있는 인공섬 공사도 인민해방군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요.
네.
남중국해 주요 섬에 지대공 미사일하고 전투기를 비롯한 첨단 무기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중국해 북단 하이난성에는 이 중국 해군 잠수함 기지가 건설돼서 군사 거점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이완 언론은요, 지난해 미 해군 정보부 보고서를 인용해서 중국이 하이난성 샤니아 야룽만에 세계 최대 핵 잠수함 기지를 건설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과 인도 정상회담 소식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서 군사 분야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서방 주요 매체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공통의 전략적 목표 아래 미국과 인도가 안보 분야 교류 수준을 높이고 범위도 크게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인도의 군사력도 뭐 상당한 수준인 거죠?
그렇습니다. 인도가 핵무기를 비롯한 전략무기 체제를 보유한 세계 4위의 군사 강국입니다.
예.
특히 막대한 인구 또 정보통신 분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안에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이 잠재적인 대항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군사 강국인 미국과 4위 인도가 군사적으로 협력을 한다는 건데
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벌써 두 나라의 합동 군사 훈련 계획이 알려졌는데요.
네.
인도 유력 일간지인 타임스 오브 인디아 오늘자 보도를 보면은요. 미국과 인도 해군이 태평양과 인도양을 오가며 실시하는 연례 훈련 말라바르가 10일부터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 미군 기지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 인도하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에서 훈련을 한다. 이 점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오는 14일부터 나흘 동안 오키나와 인근에서 미국과 인도 또 일본 함정에 참여하는 대규모 예. 해상훈련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 훈련이 열리는 해역은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는 있지만 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중국명으로는 다오위다오라고 하는데요.
예.
바로 이 열도하고도 멀질 않아서
아, 그렇군요.
예, 세 나라가 직접적으로 중국을 좀 견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인도 언론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말도 많고 참 탈도 많은 브라질 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이제 어쨌든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올림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네요.
네. 오는 8월 5일 개막하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여러모로 최초 기록을 남길 예정인데요.
네.
먼저 지난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이후에 1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남미 대륙에서 개최되는 대회이고요.
예.
또 하나는 사상 첫 번째로 다국적 팀이 출전합니다. 출전합니다. 네 개 나라 출신 난민 10명으로 구성된 난민 대표팀이 그 주인공입니다.
네. 다국적 팀도 출전이 가능하군요. 이 난민 대표팀이라면 뭐 시리아 내전이나 이런 것에서 비롯된 난민 출신의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서요.
네.
난민들 가운데 올림픽에 출전해서 세계 각국 선수들과 결을 10명의 면면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들이 한 팀을 이뤄서 각 나라 대표팀과 동등한 자격으로 경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떤 선수들입니까?
예, 리우올림픽 난민 대표팀은 이 최근 시리아를 탈출한 수영 선수 2명, 또 콩고 출신 유도 선수 2명, 에티오피아에서 빠져나온 마라톤 선수 1명, 남수단 출신 중거리 육상 선수 5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예.
이 시리아에서는 오랫동안 내전이 진행 중이고요. 아프리카 콩고, 에티오피아, 남수단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예.
이들 선수들이 모국을 탈출해 왔기 때문에 출신 국가를 대표할 수 없거나 혹은 출신 국가가 올림픽 대표팀을 꾸릴 형편이 안 된다는 그런
예.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의 정으로 더 뭐 잘 뭉칠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선수들의 사연도 참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걸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뭐 다 소개해드릴 순 없지만 한 명을 네.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네.
18살 소녀 유스라 마디리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언니하고 함께 시리아를 탈출해서 작은 고무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이 에게해를 건넜는데요.
네.
그런데 당시 이 난민 20명과 함께 탄 이 고무배가 시리아 해안을 떠난 뒤에 얼마 못 가서 바다 한 가운데서 가라앉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유스라가 언니와 함께 물에 뛰어들어서 이 필사적으로 이 배를 인근 해안가로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잠의 덕분에 동행한 난민들 모두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 선수가요. 2012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시리아 대표 선수로 또 출전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독일에 거주하면서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어떻게 보면 그 자국 국가의 국기를 달고 올림픽에 나가고 싶은 게 첫 번째 마음일 텐데 이렇게 네. 난민으로 팀으로 남아 꾸려져서 올림픽에 출전하는데 상당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엔 난민기구가 이와 관련해서 성명을 냈는데요.
예.
이들의 올림픽 참가는 모든 난민들이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도록 용기와 인내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난민 대표팀은 이번 리우제데자네이루 대회 개막식에서 개최국 브라질에 앞서서 올림픽기를 들고 입장합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준비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 6개 주에서 민주당 예비선거가 실시됐는데요. 클린턴 후보는 뉴저지주, 뉴햄프셔주, 사우스다코타주에서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고요.
네.
개표가 거의 마무리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50% 이상의 지지율로 승리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이로써 당 대통령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를 훌쩍 넘긴 2,497명의 대의원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네.
클린턴 후보가 우리는 이 정표에 도달했다면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본인도 이렇게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만
네.
미국 언론들도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대통령 영부인이었죠.
네.
이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여성이 상원의원과 국무장관을 거쳐서 이제 대통령 후보로 다시 백악관 입성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인데요. 클린턴 후보 역시 자신이 여성에 대한 이 사회적 차별, 유리 천장을 깨는 데 공헌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네.
클린턴 후보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Tonight's victory is not about one person. It belongs to generations of women and men who struggled and sacrificed and made this.
네, 클린턴 후보는 오늘의 승리는 누구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이 순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세대에 걸쳐 희생한 여성과 남성들의 승리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아직 경선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만 사실상 이제 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경선은 글쎄요 뭐랄까요 일종의 요식행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다음 달 말에요 필라델피아 전당대회에서 공식 지명을 받아야 후보로 확정되긴 하는데요.
네.
뭐 그 전에 워싱턴 D.C.에서 예비 경선을 한 차례 더 거쳐야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큰 의미는 없겠죠.
네. 자 일찌감치 이제 공화당의 경우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확정이 됐고요.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도 클린턴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양자 간의 대결이 치러지겠군요.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어제 승리 연설에서 우선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인 버니 샌더스 후보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네.
샌더스 후보가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면서 미국인이 직면한 문제들을 제기했고 많은 유권자들,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은 것을 축하했습니다.
네.
샌더스 후보는 그래도 경선을 완주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공화당도 어제 5개 주에서 예비선거를 치렀고요. 도널드 트럼프가 모두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한때 운영했던 트럼프 대학 사기 사건을 가지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네.
트럼프 후보에게 법적 출석을 법정에 나오라고 이제 명령한 판사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가 한 말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곤잘레스 쿠리엘 샌디에고 연방 판사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가 인종차별적인 말을 한 것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트럼프 후보는 멕시코계인 쿠렐 판사가 자신의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공화당 주류 정치인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오해가 있었다면서 유감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의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예.
트럼프 후보의 발언은 인종차별주의적이라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특히 마크 커크 상원의원은 또 성명을 내면서 트럼프의 발언은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미국의 가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트럼프에
예.
대한 지지까지 철회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본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경쟁을 하려면 히스패닉계 지지를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런 논란이 자꾸 불거지니까 참 공화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가 예상됩니다. 지역별로도 살펴보죠. 평안남도는 내일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다가 오후부터는 차츰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30도, 안주 남포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8도, 조금씩 낮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하루 종일 구름 끼는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26도, 구성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30도, 희천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구름이 조금 있고요.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19도, 낮 기온 29도, 개성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9도, 사리온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30도까지 올라갑니다. 신계도 역시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양강도 그리고 강원도 하루 종일 구름 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 27도, 장진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22도, 풍산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22도고요. 청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 기온은 6도, 낮 기온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오전 오후 모두 구름이 많습니다. 서해 북부의 경우에는 오전에는 구름이 조금 있습니다만 오후에는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이 0.5에서 1.5m 내외로 그리 높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수요일 함께한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진행됩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5메가와트급 원자로에서 사용 후 나온 핵연료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빼내 식힌 뒤 재처리 시설로 옮기는 작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아마노 유키아 사무총장이 북한이 영변에서 재처리 시설을 다시 가동했을 수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뒤 나왔습니다. 아마노 총장에 이어 국무부 고위관리도 북한이 영변에서 핵무기용 원료를 얻기 위한 재처리를 다시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핵위협에 따른 긴장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재처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군 전투기가 동중국해 상공을 비행하던 미군 정찰기에 또다시 위험한 근접비행을 벌였다고 미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에서 공중방해작전에 나선 중국 전투기 두 대 가운데 한 대가 어제 미 공군 RC-135 정찰기에 과도한 근접비행을 실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중국 인근 상공에서 미 정찰기를 추적하며 방해 활동을 벌인 것은 최근 들어 두 번째입니다. 한편 중국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겠다면서도 미국 측이 또다시 의도적으로 사건을 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빅토리아 뉴란드 미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뉴란드 차관보는 어제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러시아는 지난 1987년 체결된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여전히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뉴란드 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폴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몇 주 앞두고 나와 주목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에서 동유럽과 중동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또 나토 회의에 앞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연장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세계은행이 전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어제 발표한 2016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예상치를 당초 2.9%에서 2.4%로 내년 성장률은 3.1%에서 2.8%로 각각 낮췄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을 낙관했던 세계은행이 5개월 만에 이 같은 분석을 철회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 1월에 2.2%에서 1.7%로 내년에는 2.1%에서 1.9%로 각각 하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올해 예상 성장률도 종전에 2.7%에서 1.9%로 낮아졌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불법 이민자들이 단지 국경을 무단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구속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어제 판결에서 유럽의 규정은 비유럽 출신 이민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거나 이미 추방 절차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여권 없이 국경을 통과했다고 해서 구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3년 벨기에에서 영국으로 이동하던 아프리카 가나 국적 여성 셀리나 아품시 사건에 대한 결정으로 나왔습니다. 터키의 한 경찰서 부근에서 오늘 차량 폭탄이 터져 경찰관 한 명과 민간인 두 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고 비날리 일드림 터키 총리가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쿠르드족이 주로 거주하는 터키 남동부 미디아트 마을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곳은 시리아 국경과도 가까운 곳입니다. 일드림 총리는 이번 공격이 쿠르드 반군들의 소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터키에서는 어제도 사람들로 붐비는 출근 시간 이스탄불 도심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B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B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